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좀 길지만 다 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여 이 뼈 저 뼈들이 이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나이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부활절입니다. 예, 뭐 부활절의 구약 본문을 보는 게 좀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신약으로 갑니다. 사실 우리는 매주 부활절을 드린다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일. 그래서 사실 부활의 날을 매 주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1년에 52번 모여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사실은 정식 유망칭 부활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핵심이 사실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지키는 이 부활절에 담겨 있다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만큼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에스겔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환상이 한 장면 나오네요. 우리 다니신 분들은 좀 익숙한 장면이죠. 어떤 장면이죠? 마른 뼈들이 죽어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뼈들. 그러니까 마치 오래된 그냥 벌판의 무덤처럼 인간의 뼈들이 그저 가득 벌판에 널려있는 환상을 봅니다. 진짜 그런 장면이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환상이에요. 그렇죠?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 벌판에 널브러져 있는 환상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도 해주시죠.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뼈로 상징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뼈는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유다의 멸망을 상징하는 것이죠. 망해버린 나라 유다, 현재 유다의 상태를 마른 뼈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른 뼈의 의미를 더 생각해 봅시다. 마른 뼈가 유다의 멸망이라면 유다의 멸망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으로 마른 뼈의 의미를 알 수 있겠죠. 유다의 멸망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다의 의미는 유다의 멸망의 첫 번째 의미는요. 위대한 가능성의 초라한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유다란 나라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셔서 그렇죠? 광야에서 훈련시키셔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하시면서 무슨 꿈을 꾸셨어요? 대안적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죠.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나라.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객관적인 진리와 이타적인 사랑이 나라의 법도가 되는 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보고 사람은 저래야 되면 세상은 저래야 된다라고 고백하게 만들 그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보셨던 뭐예요? 위대한 가능성이죠.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되죠? 초라한 결론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초라한 결론. 결국은 그 나라는 한 번도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현재의 그것과 상관없는 모습, 멸망의 모습, 그런 결론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마른 뼈가 무엇이죠? 가능성은 있었으나 그 가능성이 결국은 초라한 현재로 결론 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반복된 잘못의 축적을 보여주는 것이 현재의 마른 뼈의 모습입니다. 왜 이 지경이 됐어요? 위대한 가능성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초라한 결론으로 끝났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400년 동안 있었던, 아니죠, 그보다 훨씬 더 긴 기간으로 표현한 게 맞겠죠. 하지만 국가적인 정치성을 가졌던 건 400년 동안 있어서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이 나라가 제대로 된 형태가 될 수 있는 정말 많은 기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들을 낭비하고, 그렇죠? 그 기회들에서 실수하고, 그 기회들에서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기회란 사실도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회들을 그저 낭비해버렸던 시절,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어서 그가 실수했던 시절들, 그리고 아예 다른 기준을 가져서 잘못된 선택들로 했던 그 모든 선택의 결과물이 오늘 유다의 현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른 뼈는 뭘 상징합니까? 내 인생에 있었던 끝없는 기회 속에서 내가 반복적으로 했었던 잘못의 축적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마른 뼈는 뭘 상징해요? 마른 뼈는 무엇보다도 이들의 이 그지 같은 인격, 초라한 인격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반복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위대한 가능성이 초라한 결론을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들의 초라한 인격, 이들의 그지 같은 인격 때문이에요. 어떤 인격이에요? 뭔가 무엇이 진짜 맞는지 제대로 고민해보지 못하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의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자기가 대충 세운 기준으로 인생을 판단해갔던 그들의 무지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인생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진짜 내 전인격이 원하는 추구는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 순간순간 내가 원하는 것에만 민감하게 반응했던 내 무능한 의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따뜻하고 선하고 의로운, 따뜻하고 다정한 그 모든 긍정적인 마인드, 그런 마음, 그런 감정들은 내 안에 잘 지켜내지 못하고 뭔가 두렵고 뭔가 즐겁고 뭔가 자극적인 감정들이 휩쓸리느라 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이래저래 떠돌아 다녔던 그런 초라한 내 감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들한테는 뭐가 문제예요? 뭐가 이들의 마른 뼈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초라한 인격이 이들의 마른 뼈입니다. 이스라엘답지 않았던 이스라엘. 이들에겐 기회도 있었어요. 능력도 있었죠. 하나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기회가 초라한 결론으로 끝납니다. 그 수많았던 기회들은 한 번도 제대로 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동기부여, 그 모든 기준에는, 그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초라한 인격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마른 뼈예요? 그들의 초라한 인격이 그들의 마른 뼈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그들의 마른 뼈입니까? 그래서 그 초라한 인격 때문에 결국은 내 가운데 있는 부담의 일상, 의무의 일상, 지고 가는 일상, 마치 노새가 자기의 짐을 끌고 가는 것처럼 내 일상을 지고 가야 되는 초라한 일상이 그들의 마른 뼈죠. 그쵸?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이젠 내가 자의적으로 뭔가 해낼 수가 없습니다. 목적을 물어보고 추구할 수도 없어요. 난 이미 결정된 대로 하기도 바빠요. 내가 무엇을 할지는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그 주인들이 정하는 거죠. 그쵸? 내가 어디 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어때요? 그들의 결정대로, 세상의 결정대로 그저 따라가야만 하는, 그들과 세상의 결정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진짜 내 인생이라고는 잊어버린, 환경이 휩쓸려버린 초라한 현재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의 마른 뼈입니다. 그쵸? 에스겔이 보여주는 마른 뼈라고 하는 건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건 놀라운 가능성을 갖고 있음에도 이 지경이 돼버린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며, 내가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이제는 초라한 이 현재에 서 있는 것이며,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버린 것이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자초하는 거에서 내 어리석은 기준과 내 절제되지 않은 감성과 내 의지, 내 능력 없는 의지들이 결국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제 지고 가는 삶, 의무의 삶, 감당해야 되는 일상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 그것이 뭐예요? 그들의 마른 뼈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 11절에 얘기하죠. 인자의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뼈들에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지금 누가 무덤에 있다는 건, 이 마른 뼈들, 이 사람들의 상태가 무덤에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 무덤이 열릴 것이고 네가 다시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마른 뼈에 살이 붙고 줄기가 붙고 마른 뼈가 다시 하면 어떻게 되는 거? 힘줄이 붙어서 가죽이 붙으면서 생기를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떤 이미지예요? 그 이미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의미는 이미 얘기했죠. 그 반대겠죠.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가능성이 초라한 결론으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기도 그 가능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젠 유다라는 건 끝나서 바벨론 땅에 편입시켜버릴 거야? 아니죠. 유다라는 게 단단하지 못하니까 바벨론 속에 집어넣어서 바른 가치를 단련하고 연단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가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예요? 끝이 아니라 과정이죠. 위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유다 가운데 있습니다. 위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이들이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기회에 서 있는 거죠. 그렇죠? 이들은 기회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기회들을 다 날려버리고 이제 기회가 끝난 상황이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여전히 기회에 서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기회예요.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기회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 이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뭘 살리신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다. 다른 표현은 우리의 인격을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살리실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엉뚱한 판단들을 내리는,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뭔가 안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판단을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진짜 무엇이 맞는지 주로 말미암아 알아서 그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정하고 판단하는 새로운 인격이 될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진짜 내가 해야 되는 거에는 열정을 바치지 못하고 진짜 내가 원하는 삶 가운데는 능력을 바치지 못하고 내가 순간 원하는 것, 사실은 원하지 않는 것, 한 달이 지나면 후회할 것들에 내 인생의 열정들을 바쳤던 것들에서 걸어나와서 이제 내가 진짜 원하는 삶 가운데 내 인생을 바치는 참된 의지의 삶, 능력 있는 삶, 이 의지의 인격을 우리 가운데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서의 인격을 살리십니다.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감정의 늪에 빠져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고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따뜻하게, 온전하게 사랑하며 내가 느껴야 될 그것들을 느끼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엉뚱한 것에 예민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느껴야 될 그것들을 느끼며 살아가는 회복된 정서, 회복된 감성, 치유된 감성, 이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이스라엘이 될 거라는 거예요. 뭔가 제대로 판단하고 바른 것들을 추진하며 그 가운데 있는 슬픔들을 기쁨으로 바꾸어 나가면서 죄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기쁨을 다시 한번 허락하신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일들이 이들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들 가운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이룬다고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이것들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얘기하시죠. 생기야 불어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바꾼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것들을 통하여서, 주와 교감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내 영이 너희 속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죽어있는 상태, 살아난 상태, 살릴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역사의 과거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의 환상은 그저 되게 신비한 사건, 진짜 마름표가 딱딱딱딱 붙어서 어떻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막연히 지금 힘들지만 나중에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의 환상은 진짜 우리 가운데 있는 내적인 것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환상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은 에스겔의 환상을 갖고 있습니까? 에스겔의 환상은 두 가지 액센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각한 문제의식과 완벽한 소망입니다. 오케이? 아, 제가 뭐 마른 뼈예요. 저 웬만해요. 괜찮아요. 뭐 이게 꼭 죽었다고 할 수 있나요? 다들 이러고 사는 건데. 마른 뼈로 살아가는데 마른 뼈인지 모르는 바벨론에 적응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처럼. 이게 뭐 어떠냐고. 다들 그러고 사는 거라고. 우리만 그러냐고. 원래 속국은 편입되면 이런 식으로 고생스럽게 사는 거라고. 들여다보다 보면 그 속에 작은 행복들이 있다고. 내가 옆 사람보다 좋은 땅을 얻은 거. 옆 사람보다 좋은 집에 사는 거. 내가 이번에 장사가 좀 잘 된 거. 내 인생에 작은 행복들이 있다고. 난 그걸 추구하며 살겠다고. 자기가 마른 표라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마른 뼈됨이 몸부림치기 아프지만 이것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모든 것은 끝났고 모든 기회는 끝났으며 그것은 바로 나 때문이고 내가 그것을 다 알고 있어서 결국 내가 이런 형벌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다 안다 나도 내가 잘못한 걸. 그래서 내가 이 형벌 같은 삶을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변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변할 수 없어요. 왜? 이미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쳤고 이미 너무 많은 길들을 왔고 아무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에스겔의 환상을 갖고 있습니까? 에스겔의 환상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심각한 문제의식 없이 사실 자기 인생이 비참한 걸 스스로 알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설득하기 바쁜 사람. 괜찮아. 살만해. 다들 그러는 거야. 자기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바뀔 수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인생을 더 비참하게 느끼는 사람. 이것이 에스겔의 환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가십시오. 심각한 문제의식과 완벽한 소망을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릴 땐 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 그 나이에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어요?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때요? 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요. 나이 40이 됐더니 막 소화도 잘 안 되고 피로감도 훨씬 빨리 오고 몸도 막 무너지는 것 같고 전 나이 40이 돼도 이것보단 제가 건강할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20살 때, 15살 때, 10살 때, 5살 때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어느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하셨죠? 우리는 자주 그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어릴 때는 이 정도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정도에 도달해 있지 않은 자기 모습을 보면서 마치 굉장히 많은 것들이 끝나버린 것처럼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전 20살에 소설가가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30살쯤 되면 등단을 할 줄 알았고요. 지금쯤 됐으면 요절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작품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러면 작가가 40살, 40대까지 살아버리면 작품이 아니에요. 천재 중에 일찍 모차르트가 90까지 살았다고 생각해봐. 뭔가 안 와닿잖아. 베토벤이 귀 잘 들리고 뭔가 안 와닿단 말이야. 등단은커녕 원고도 못 썼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네. 우리는요. 어릴 때 내가 기대했던 건 내가 이 정도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안 되면요. 되게 많은 것들이 끝나버린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마른 뼈 같아요. 몇 번의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내게 기회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의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몇 번보다 많을 수 있죠. 이 사람들은 400년이었으니까. 아니요. 더 길게 보면 1000년이었죠. 몇 번의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지금 내 인격이 변화될 거라는 생각들을 잘 못합니다. 이 인격대로 살기는 참 어려운데. 기준도 제대로 없어서 판단이 안 되고. 정서적 홍수 속에서 이렇게 내 감정이 처리가 안 돼서 맨날 감정이 휩쓸려 다니고 진정한 의지는 내가 참 약하고 나는 왜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 향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 향해서만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걸 하고 있고 그래서 내 일상을 구성하고 있는 건 참 초라하고 지고 가야 되는 거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걸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기 바쁘네 진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린 마른 뼈 같습니다. 이게 묻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부활의 액센트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마른 뼈에 다시 뼈 마디가 붙고 그 위에 살이 얹혀지고 그 위에 힘줄이 얹혀지고 그 위에 가죽이 얹혀지고 그 위에 생기가 불어와서 다시 이게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무덤이 열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심각한 문제의식과 함께 완벽한 소망을 갖고 있는 이 이중성을 가질 수 있으십니까? 무덤도 살만한 곳이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나 인생은 무덤에 갇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으나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완벽한 소망.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여러분 신기한 맛을 몇 번 보면 지겹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텔레비 TV 프로그램 중에 마술을 보여주는 쇼들이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전 처음에 추석 특집 때 이럴 때 보고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오 어떻게 저런 일이. 지금도 왜 그게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뭐 이렇게 카드 이렇게 하면 갑자기 다 똑같아지고 막 이러더라고. 너무너무 신기해요. 근데 그런 여러 번 봤더니 원래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 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몰라. 근데 원래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했다는 소리를요 2000년째 듣고 있으면요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2000년을 사신 건 아니지만 10몇 년은 들으셨죠. 때마다. 그럼요 우리는요 부활절을 벌거벗은 임금처럼 지킵니다. 벌거벗은 임금이라는 건 뭐예요? 진짜 옷은 없어요. 근데 남들이 다 이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쁜 줄 아는 거죠. 그렇죠? 서로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부활이 기쁘세요? 안 기뻐요. 근데 이제 계란을 나눠주면 좀 기분이 좋아집니다. 떡을 나눠주면 기분이 좀 좋아지고요. 오늘은 뭔가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면 기분이 좀 더 나아지죠. 왠지 파티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그 흥겨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을 기뻐한다고 느끼죠.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입니다. 진짜 부활이 기쁘십니까? 부활의 축제 분위기가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뭐 달걀이라도 갖다 놓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치? 한 두 개 남은 것 같아요. 빨리 가시면 드실 수 있어요. 예, 집사님이 해주신 달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개는 제 거. 하나가 남아있다면 멈추시는.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건을 얘기하는 건가요? 여러분 부활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좀 바꿔봅시다. 부활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부활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곳을 가는 것을 향하고 있나요? 부활은 우리의 환경이 좀 더 좋아지는 것을 향하고 있나요? 아니요. 성경에서는요. 부활이 우리의 죄를 향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부활이 포커싱하고 있는 건 우리의 죄예요. 부활이 포커싱하는 건요. 우리의 내세나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난 내세를 해결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난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을 전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환경을 해결한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난 지금 환경이나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건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너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부활은 뭘 향하고 있습니까? 부활은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에 죽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주제로 잡고 있는 건 그거예요. 어떤 뷰 속에서 어떤 흐름 속에서 부활이 클라이막스로 등장하는지 보십시오. 부활이 지금 우리 죽은 다음에 어렵게 살까 봐 그 걱정하면서 등장한 것입니까? 부활이 우리 먹고 살기 힘든 환경 때문에 등장한 것입니까? 부활이 예수님께서 뭘 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만큼 대단한 분인지 쇼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하나님 지금 좀 약하지 않아요? 좀 무리를 걷는 게 더 신기하던데. 그렇지 않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하나님이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보여주시는 걸까요? 아니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쭉 얘기하셔 나가는 거 핵심은 포인트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향하고 있어요. 죄로 죽은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절을 얘기하는 거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죄에 죽어 있었는데 내 죽어 있었던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선언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부활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죽어 있었어요. 어디? 여러분들의 인격, 여러분들의 내면이, 여러분들 자신이 죄에 죽어 있었잖아요. 이미 얘기했죠. 반복되는 얘기예요. 뭐가 죄예요? 뭐가 죽음입니까? 죄라는 게 뭐예요? 자기중심성이죠.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판단, 나를 위하는 거, 내 생각에 맞아 보이는 거, 알지 못하면서 인생에 대해서도 모르고, 존재에서도 모르고, 세상에 대해서도 모르고, 인간에 대해서 모르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르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판단해버리는 것, 그 무지함, 그 잘못된 판단들, 그 잘못된 선택들, 이게 우리의 죄로 죽은 우리의 지성 아닙니까? 무지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뭐가 죽었어요? 이미 얘기한 것처럼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내가 어떠한 진리를 알고 어떠한 은혜로운 영향을 미치면서 어떻게 더불어서 살아가는 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가지 못하는 내 무능함.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수많은 여러 가지 감정들의 결과물들을 갖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그것을 휩쓸려버리는 내 연약함.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내 죽은 인격. 부활은 뭘 향하고 있습니까? 부활은 바로 이 죽은 인격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내면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 다시 살아났다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원래 하나님이에요. 그럼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게 당연한 거고 여기서 굳이 인간의 육체를 코스프레하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으셔도 그분은 살아나신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하지 않아요. 뭐의 포인트가 있습니까? 그가 자기의 살아나심을 가운데 보이심으로 우리의 살아나심의 첫 증거,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부활은 뭘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이 부활절을 축하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야. 내가 바른 기준을 깨달아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진리와 의를 알아서 그것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고 내가 그것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걸 믿는 거.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 내가 그래도 조금은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 왔다는 걸 믿는 거.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내 이 상처받고 우울한 내 정서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위로받고 격려받는 가운데 내가 변화되고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 내 감성이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다고 믿는 거. 그리고 내 의지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 여러분 심각한 문제의식과 완벽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문제는 심각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에 사는 것 같다고. 네 인생이 지금 무덤 속에 사는 것 같다고. 판단을 제로로 하기를 하나. 감정의 컨트롤이 되기를 하나. 제로 되는 의지와 열정이 있기를 하나. 그러니까 세상에 떠내려가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죽은 것 같은 삶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부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매주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내면이 내 인격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부활절을 축하할 수 없습니다. 여기가 좁사원이라고 안주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부활절이 기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원래 죽은 적도 없는데. 난 지금도 죽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인생은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부활절을 축하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살아나는 것이 없는데. 죽은 것이 없는 사람도 부활절을 축하할 수 없고 살아나는 것이 없는 사람도 부활절을 축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활절을 축하합니까? 첫 번째, 살아나는 것이 있는 사람이 부활절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제가 광대한 얘기를 했나요? 너무 큰 얘기를 했나요? 섬세하게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 이런 사람이 부활절을 축하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이 있는 사람. 돌아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살아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부분들은. 이 앉아있는 분들 여러 명은 내 안에 살아난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지성이, 내 의지가, 내 정서가 분명히 살아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전보다 분명히 온전히 살아나지 못했지만 전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살리신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부활절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작은 살아남을 경험하고도 마치 아무것도 살아나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살아나지 않을 것처럼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전부이고 정답인 것처럼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것이 살아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또 환경에 치이고 상황에 치이다 보면 내가 원래 이 정도 사람이었던 것으로 자꾸 착각한단 말이에요. 전 원래 이 정도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이었어요. 이만큼 변화시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짐이 괜찮다라고 주저앉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안 바뀔 거라고 절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내 변화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부터. 누가 부활절을 축하합니까? 여러분 누가 부활절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오셨는지. 하나님 분명 여러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정말 조금일지 모르겠지만,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하셨어요. 물론 그 이후에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을 죽였을 수도 있죠. 현재는 죽은 상태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기억을 해봅시다. 내가 살아났었던 때를, 내가 살아났었던 부분을. 그 기억이 뭘 갖게 할 때 부활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할 때. 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살리셨고 살리실 것이다. 아, 살리셨구나. 그러니까 살리시겠구나. 이 사람이 부활절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을 축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직 아무것도 살아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신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라도 잡고 있는 사람. 아, 목사님 말 잘 모르겠어. 난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일부는 전혀 안 변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뭐 이렇게 하지 맙시다. 안 변한 건 안 변한 거지 뭐. 그 정도의 미세함이 우리 너무 예민하지 않아요. 그 정도 안 변한, 그 정도 변한 건 안 변한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를 갖고 이렇게 감격할 건 아니잖아. 너무 작은 변화야. 아니면 사실 진짜 안 변했던 거야. 그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부활절을 축하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까? 변할 수 있다는 기대죠. 난 정말 이 무덤에서 나와야겠는데. 난 이 무덤에서 살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무덤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무덤 문이 열릴 거라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도 부활을 축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냅시다. 오늘 설교는 짧아요. 이후에 세례식이 있을 거고 저 공이 사운드가 장난 아니구나. 이후에 아, 예매하네. 이게 뛰어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걸 만들어줬는데 이게 어떤 게 더 좋아요? 여러분들 고르세요. 앞으로 뛰어나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저 사운드가 좋아요? 둘 중에 하나를 감당하셔야 돼요. 네? 결론 갑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성찬식의 의미가 뭐죠? 우리가 부활한다는 걸 믿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죠. 성찬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성찬은 우리의 양식이라고 하네요. 무엇을 향한 양식이에요? 부활을 향한 양식이죠. 새로 살아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성찬식이? 설마? 성찬식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럼 십자가의 죽음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도망갔고요. 바리새인들은 죽이려고 하고요. 로마인들은 관망합니다. 다들 다 자기 기준과 자기 이해관계에 갇혀서 예수를 바라봐요. 뭐가 진짜 맞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해관계예요. 바리새인들을 왜 죽이기로 결정합니까? 예수가 굉장히 이러다가 로마랑 정서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죽이자. 예수가 맞느냐 틀리냐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헤롯이 왜 이것을 죽이기로 결정합니까? 밀란이 나올 것 같으니까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아니, 빌라도가 그렇게 결정합니다. 헤롯은 왜 여기 개입하지 않습니까? 몇 번 괴롭혀봤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별로 재미없거든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왜 도망갑니까?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 호의호식하고 출세할 줄 알았는데 예수가 잡혀가는 것을 보니까 내가 바라보는 인생의 관점과 이해관계가 달라요. 다 떠납니다. 그렇죠? 뭐예요? 예수라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아무도 예수를 예수로서 보지 않고 맞고 틀림으로서 예수를 보지 않고 자기 이해관계의 관점으로 예수를 봅니다. 그게 예수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죽입니다. 왜요? 우리의 이해관계 관점으로 보니까. 내 입장에서 보니까. 나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나에게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나에게 재밌느냐 재밌지 않느냐. 나에게 해롭느냐 해롭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이해관계의 대상으로만 볼 때 우리를 그와 그가 우리가 그를 진짜 알고자 하지 않고 우리가 그를 같이 대상과 객체로만 대할 때 수단으로만 대할 때조차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날 이해관계로 대할 때 둘 중에 하나죠. 어? 너 나 건드렸어? 나 김봉현이야. 죽어봐. 이러는 거. 응? 나 이거는 3? 네, 7. 오케이. 다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쵸? 어? 너 나 건드렸어? 너 나를 이해관계로 돼? 어, 나 그럼 너랑 이제 안 할래. 십자가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손 털고 올라가 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쵸? 심판주로 그들을 심판해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였다는 의미가 뭐예요? 자기 발로는 절대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쵸? 하지만 너희들을 공격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십자가에 죽으심, 예수님의 버티심, 고통 중에서 그가 떠나지 않으시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항상 함께 계시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를 공격할 때라도 아니 내 이해관계에 빠져서 이들은 공격한다는 생각조차 없어. 내 이해관계에 빠져서 하나님 따위는 관심 없고 내 이해관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하나님께 무단히 하게 바쁠 그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 이게 예수가 선언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게 예수가 선언하는 바예요. 그럼 무엇이 우리의 부활을 만들어요? 아까 얘기했죠. 생기가 우리의 부활을 만들죠.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신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과 소통할 때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절의 기쁜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믿을 때, 오늘도 그의 살과 피를 먹는 예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이 나의 양식이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께 듣고 그 하나님께 말하고 그 하나님부터 동기부여 되고 그 하나님의 인격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무덤에서 걸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한번 교제를 시작하는 것.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인정하며 다시 그에게 손 내미는 것. 그래서 그의 생각을 들어보니 내 지성이 새로워지고 그의 위로를 받다 보니 내 정서가 새로워지고 그의 마음을 느끼다 보니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열정과 다시 한번 위로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비전 속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서 그냥 기도를 3시간 해보면 뭔가 뜨거운 것이 심혈 올라서 내가 다른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신내림 받듯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잘 된다고 생각해보자. 부활한다고 생각해보자. 살아난다고 믿어보자. 이런 낙관주의를 간다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활시키는 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격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내가 그 인격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인격과 소통함으로 내가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내가 변화되어져 나갈 수 있는 것.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내가 변화되는 그 서정 속에 설 수 있는 그 서정 속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 성경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부활을 축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진짜 말씀을 마칩시다. 두 가지 첫 번째 부활절입니다. 부활 한번 믿어봅시다. 여러분 핵심적인 싸움을 싸우세요. 교회 다니시죠? 오래되셨죠? 이것저것 다 아시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시죠? 알아요? 아니요. 교회를 다니는 거의 첫 번째 싸움 중에 하나는요. 많은 1차적인 싸움 중에 하나는요. 부활을 믿는가에 대한 싸움이에요. 부활 믿으십니까? 내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에 그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을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부활이라는 것에 집중하세요. 내 인생에 분명히 살아났다는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에 이렇게 무덤 속에 살 수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나를 살리신다는 걸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셨던 그 개인적인 경험 아까 기도 제목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그분의 인격의 증거로 삼으십시오. 내가 겪어봤더니 그가 어떻더라라고 빨리 결정 내리지 마시고 도대체 몇 년을 겪어보고 얼마만큼 겪어보고 어떤 식으로 겪어봤는데요. 여러분 빌라도도 헤롯도 예수를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견해가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를 압니까 빌라도와 헤롯이? 자기의 관계대로 그를 겪어본 것이 그를 알게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겪어본 걸로 주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겪어봤는데요? 예수 믿으면 좀 잘 먹고 잘 살 줄 알고 하나님께 접근해봤는데 별로 도와준 거 없어 실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겪어봤잖아요. 기도하면 뭔가 마음이 확 풀릴 줄 알았는데 기도해도 별로 풀리는 게 없어서 하나님 나한테 무관심하지 않나? 이렇게 겪어본 거 아니에요. 뭐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을 겪어봤습니까? 뭐 얼마나 진지하게 주를 겪어봤나요? 그런 정도로 결론 내릴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을 싸움을 하십시오. 내가 이제 겪어오기로 내가 부활을 잘 모르겠으나 내가 이제 겪어오기로 내가 많이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을지 모르나 분명히 그리스도의 말씀에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께 나에게 계시하시는 대로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다시 한번 살리실 것이라는 걸 부활을 믿으십시오. 첫 번째 부활을 믿는 싸움이 여러분들 바꿉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부활을 믿어라 부활을 믿는 곳에 너희가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똑같은 얘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었다 이런 거 말고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는 내가 그를 아무리 이해관계로 대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옆에 서서 우리를 밖으로 나갈 하나님의 심정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결국 신앙이라는 건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신다면 신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는다면 신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와 교제하기를 시작하신다면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 가신다면 그래서 더욱더 살아날 것을 믿으신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 수준이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높은 수준이에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다 바뀌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만 믿으세요 제발. 우린 존재의 싸움을 하죠. 그가 진짜 있긴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의의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이 맞나? 우리는 의지의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빨리 걸어나옵시다. 거기서 우리 예수 믿는 걸로 가봅시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네. 그걸 믿으시고 부활을 믿으신다면 다시 살아날 거예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2000년 전에 전파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이 복음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을 것입니다. 세례식은 출발선에 서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길에 들어가겠다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례식을 보시면서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나도 저 길을 걷고 있다. 유아세례를 할 거예요. 여러분 유아세례의 신비를 보십니까? 없었던 아이가 지금 돌아댕깁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없었던 아이가 돌아댕깁니다. 이것이 계란을 먹는 의미예요. 그냥 물 같은 거였는데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건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의 증거로서 계란을 먹는 겁니다. 병아리가 되는 걸 봐야 원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건데 그걸 자꾸 먹어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징성을 담는 거예요. 유아세례를 보면서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보내셨고 나도 저렇게 보내신 것이고 저 어린아이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처럼 그 계획이 나에게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어집니다. 예식으로 이어진 오늘의 예배가 있을 텐데 유아세례, 세례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의미, 이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들 마음껏 묵상하면서 새기세요. 부활을 믿는 싸움, 십자가를 믿는 싸움을 여러분들이 싸우시면서 성찬식까지 참여하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게요. 잠잠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살으셨습니까? 죽으셨습니까? 내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난 무덤 속에 삽니까? 무덤 밖에 삽니까? 어떤 부분이 죽어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살아있습니까? 우리 살아있는 부분이 더욱더 살아나도록 축복합시다. 죽어있는 부분이 살아날 수 있도록 얘기합시다. 여러분의 감성, 여러분들의 의지가, 여러분들의 지성이 죽은 부분이 있다면, 내 인격이 사실은 죽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주여 나를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좀 들여다보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신 속에 들여다보신 그 부분 가운데 변화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좀 간구하시면서 5분에서 10분 정도 묵상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